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그런 질문들 많이 들으시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추어 심리학자입니다. 우리는 현대 심리학과 또 정신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에서도 심리학적인 용어들, 심리학 용어들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노이로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이로제는 신경증, 만성적인 스트레스, 심리적인 갈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민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이로제의 실체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최소한 어떤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행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는 편집증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악의적인 위협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과도하게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신 상태를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사방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만 무려 7번이나 미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박해할 것이다. 너희만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거나 들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혹시 편집증 환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일 말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023년에 여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가옥이 수십 채 불태워지고 또 파손되는 대규모 사건이 있었고 2024년 4월과 5월에도 반복해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와치 리스트 2024는 전 세계에 약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7명 중에 한 명은 이런 물리적이고 적대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요. 가까이는 북한을 비롯해서 또 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예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국가 차원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선포하고 또 포교하는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신앙생활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습적으로 또 습격과 폭력을 당하고 또 절도로 인해서 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두드러진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굉장히 난폭하게 교회를 공격했었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습격을 당하고 또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 순탄하게 일생을 살고 제 명을 다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폭력과 적대감 앞에 마주해야 했던 그런 때와 장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인군자나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스승 정도로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스승으로 인정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만큼 구세주로 똑같이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무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못한 세상의 미움과 또 핍박을 받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 기억하시죠? 백조가 오리들 틈에서 자라났던,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제3의 길은 없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예수님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나 완충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생각은 아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두 주인을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것이 율법의 기록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한 구절인 시편 69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대중에게 인기를 누리기보다는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인생이었고 삶이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그 문제의 세상은 이방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세계, 황제의 세계를 지칭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은 그분이 태어나서 자라신 세상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 그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본 세상이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세상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도 그냥 눈이 먼 채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세상이고 나사로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 그를 없애는 게 안전하겠다 라고 결정한 세상이었습니다. 편집증에 걸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평화의 왕을 위협으로 여기고 사랑의 주님을 미움의 대상으로 간주한 그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유대인의 세상이나 로마 황제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당시 유대인 집권층이나 또 당시 그 예수님을 한동안 따랐던 무지한 대중과 같이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내심 받았기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기회만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 미움에, 그 핍박에, 그 박해에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과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아들러의 심리학에 굉장히 정통한 철학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민의 근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지 말고 나를 싫어할 권리를 그들에게 주라,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용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하게 여겨지십니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나라는 존재는 단단한 기초에 뿌리박고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기복이 심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유와 선택이라는 것도 상대적이고 불완전하죠. 나 자신과 세상의 근거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용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돕는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는 나에게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 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던 중에 약속의 말씀, 강력한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2002년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시죠? 그때 4강에 오르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생방송으로 볼 때는 매 경기마다 정말 처절하게 선수들이 싸웠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고 보았습니다. 그 명승부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생방송일 때는 결과를 모르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길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심장이 떨려가면서 보셨죠. 저만 그랬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 경기들이 많이 재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재방송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빈번하게 방영되었던 그 재방송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방송을 보면서 생방송을 볼 때처럼 똑같이 막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에 막 땀을 쥐고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니죠. 재방송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막 손에 땀이 쥐어지지 않고 왜 두근두근하지 않죠? 결과를 알잖아요. 어떤 결과인지 이미 알고 보니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최종 승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나와 함께 승리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상 가운데서 마음 졸이지 말고 두근두근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평안함으로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고통의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헤아릴 수 없이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또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하기보다는 일상을 버티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